한국에 있는 교회와 달리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 교회는 영국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윈벌든에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성공회 초등학교 강단을 제가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에는 웨일즈 침례 교회 제가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건물을 빌려서 쓰고 우리 자체 건물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사역도 제한이 많이 되죠. 교회일도 제한이 되고 또 교회 건물 있으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수 없는 아쉬움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역에 이제 심플, 사역이 정말 심플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심플해지면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저희 집안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게 참 정리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정리에 있어서 제 안에는 주로 깨끗하고 청결한 부분에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이 공간을 재정비하는 데 은사가 있어요. 공간을 재정비하려면 무거운 물건도 많이 들어야 되니까 제가 은사 있는 게 다행이죠. 아내가 은사 있었으면 막할 수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 정리라는 게 뭘까? What is 정리? 정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뭐 정리 뭐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리에 대한 definition이 없으니까 정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면서 정리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문제가 정리가 됐어요. 정리라는 것은 모든 물건에게 자기 있을 곳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블라우스가 지금 여기 있을 것인지, 이 블라우스는 어디 있어야 되지? 모든 물건들은 자기가 있을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리라는 것은 그냥 막 어디든지 구석에 넣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있어야 될그 물건의 룸을 정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곳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정리예요. 심플하시죠? 그게 정리예요. 아무거나 구석에 넣고 막 박스채로 이렇게 한게 정리가 아니라 이 물건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정해줘야 돼. 그리고 항상 거기 있게 해줘야 되죠. 근데 물건은 우리처럼 살아서 발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집주인 우리들이 지 아닐 곳,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었으면 항상 가지고 네가 여기 있어야 돼 하고 널 갖다 놓는 거. 항상 그게 정리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간에 비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녀석들, 이 물건들이 공간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많으면 정리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잡센터에 보내야 돼요. 거기서 정말 이 녀석을 필요한 주인을 다시 찾도록. 잡센터가 뭐죠? 차리티숍. 차리티숍으로 보내가지고 이 녀석을 꼭 필요한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 집에 남는 물건이라는 것은 그 녀석이 있는 공간이 자기 방을 만들어주는 거죠. 마지막까지 남는 녀석들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불러서 사용할 만큼 바쁘게 움직일 녀석들이죠. 가끔 불러서 쓸 때가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 녀석은 저 멀리 우리 방에서 저 멀리 어디에 있다가 그때 필요할 때 파트타임으로 부르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전혀 부를 일이 없다. 그런 친구들은 정리해고를 해야 돼요. 그 녀석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는 바람에 우리 집에 꼭 있어야 될 중요한 녀석들이 너무 힘들게 피좁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네요 하는 중요한 내 자식들이 천대받으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말고 진짜 중요한 내 자식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필요 없는 녀석들은 빨리 정리해고해서 더 대우받을 더 좋은 데로 이렇게 찾아가도록 잡센터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쁘니까 또 비싸게 샀으니까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 앨범도 사진 찍고 없애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않는다고. 아, 추억 남긴 앨범들 다 정리해야 돼요. 사진 찍어서 파일에 넣고. 아무튼 그 사연이 담겨 있는 것 중에서 죽을 때까지 안 볼 것 같다 싶은 것들은 다 정리하고 매일매일 불러서 같이 열심히 사여갈 물건들을 제 곳에, 있을 곳에 두는 거, 이게 정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방의 모습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이 없다 보니까 사역을 심플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이 말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그거를 선택해야 되고 그걸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이게 심플이 가져주는 놀란 축복이에요. 중요한 역사가 드러나게 한다 이 말이죠. 너무 늘어져 있으면 삶도 어지러우면 자기 삶에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기 삶에 중요한 게 뭐가 뭔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너무 메시한 삶을 사는 거죠. 집안 구석도 그렇고 자기 삶도 그렇게 메시한 것이죠. 지난 부활절 사경회 때 저희 교회 강사로 오신 우리 이창규 목사님, 프랑크푸르트 한만교 이창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사역을 쭉, 또 저희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고 나서는 저희 교회 특징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꿈 있는 교회는 선택과 집중을 잘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프랑크 한마운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배우고 싶어가지고 진짜 사역을 많이 하셔요. 이창규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슈퍼맨이세요. 따라갈 수 없겠더라고요. 왜 다른가 생각해봤더니 답이 나왔어요. 그 교회는 건물이 있고 저희 교회는 건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심플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저희 교회 건물을 사겠지만 너무 많은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보다 중요한 것을 좀 더 해서 집중을 하는 이 방식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좀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났지만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더 심했어요. 그나마 빌렸었던 건물에도 모일 수 없었으니까 더 심플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배였고 하나는 소모임으로 모이는 셀 모임이었어요. 온라인을 많이 했지만 온라인도 너무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온라인에 너무 많이 만들면 그것도 메시한 거예요. 딱 중요한 거 그것만 단순화시켜서 온라인 예배와 소모임이었어요. 이렇게 빌려서는 교회에서는 주로 뭐 줌이든지 아니면 카카오 TV를 이용해서 라이브를 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비싼 장비를 일부러 이렇게 셋업하고 또 풀거든요. 또 매주 이렇게 풀었다가 세트. 이거 번거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비싼 장비를 우리가 몇만 파운드를 들여서 사서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가 정말 수감분들 많죠. 송출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소모임인 셀 모임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이제 새 가족들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마지막 자막에다가 줌 아이디와 파스워드를 딱 고정시키고 마치고 이리로 들어오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들어오신 새로운 분 계시면 이거 보시고 들어오세요라고 했더니 진짜 그걸 해가지고 영국에 처음 온 유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새가족 환영하고 근데 온라인으로 새가족 모임 사랑밤 맥주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온라인으로 이미 하고 있는 온라인 셀에 보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이 그때 7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였어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다 자르고 다 줄이고 딱 마지막까지 남겨놓으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뭘까 했을 때 전 교인이 다 참여하는 예배와 그리고 전 교인이 다 참여하는 교제하는 소모임, 셀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두 개만 있어도 교회는 은혜롭고 생동감 있게 넘치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할 일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저도 살아보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잘하면 거기서 고구마 줄기처럼 쭉 다른 게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 가지만 잘해도 복잡한 세상이 복잡한 힘든 우리의 삶도 단순하게 잘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우리 언어가 나왔지만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이에요. 복잡한 것이기도 하고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래서 결혼한 부부 중에서 나는 자녀 키울 자신이 없다 해가지고 일부러 안 낳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커리어도 스톱되는 것 같고 또 돈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이 험난한 인생에 이 아이가 잘 살까 겁도 나고 생각이 복잡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복잡한 이 어려운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둘이 잘 지내면 돼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돼요. 자녀들이 인격 형성이라는 것은 그 부모와 같이 살아가는 30년 동안 몸에 익혀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 가치 다 길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살아보면 아시지만 진짜 잘 나가는 친구인데 멘탈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 힘들어하는 주변의 사람들 많잖아요. 그 세상에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 게으르게 사는 것은 대체로 살아가는 것은 또 문제지긴 하지만 돈을 적게 받는지 많이 받는지 관계없이 열심히 살아서 자기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있고 있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그리고 자기 인생이 소중하다고 말할 줄 알고 또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인생 괜찮아요.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좋은 부모님들 아빠, 엄마가 정말 그럴 수 없이 서로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하는 걸 다 지켜보면서 몸으로 그 모든 걸 체득한 아이들이 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자녀 양육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하면 부모들은 걱정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걱정하잖아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둘이서 잘 지내. 그냥 둘만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 둘만 좀 서로 사랑하면 하나 되면 좋겠어. 아마 아이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심플해요. 자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남편 싫고 아내 싫으니까 자식 본다. 그 자식 더 부담스러워요. 짐이 더 무거워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당히 잘해주고 안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식 바라보는 부모들을, 자식들 부담스러워요. 나를 보지 말고 아빠를 봐, 차라리 엄마를 좀 봐, 이렇게 아마 자녀들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심플해요. 복잡한 자녀 양육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르고 골라서 제대로 고르고 배우자 택해서 행복한 부부로 살면 돼요. 사랑하는 부부 만들면 자녀가 한 명이든지 열 명이든지 관계없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도 복잡하고 힘든 우리의 삶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서 동일한 원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이 원래, 예수님이 원래 예루살렘하고는 반대편 북쪽에 갈릴리에서 주로 사셨잖아요. 나사렛 동네에서. 근데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예루살렘을 늘 방문하죠.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내려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3.2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꼭 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빠와 그리고 여동생 둘이가 있는, 저 부모님이 없는, 일찍 부모님을 떠난 형제들끼리 살아가는 그 가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꼭 그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또 이제 영국에 살다가 한국 가면 만날 사람이 많지만 만날지 안 만날지 여러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고 연락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그렇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방문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갔던 가정이 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이 걸음은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마지막 걸음이에요. 이번에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어쩌면 이 베다니에 있는 이 형제들 가정을 마지막 방문일 수도 있죠. 갔더니 이 언니 마르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땅에 가장 유명해 있는 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고 싶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비스켓하고 커피만 있어도 대접하는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한국과 동양 사람들은 다르죠. 그거는 미안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제자들도 같이 따라왔으니까 식구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또 가짓수도 많고 하니까 바빴겠어요.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가 이 바쁜 언니를 돕지도 않고 얌체같이 예수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 그분과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따가 오겠지 싶은데 이게 계속 앉아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마르다가 보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화살이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지? 그래서 되게 예수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랬죠.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 대화 중간에 Sorry for interruption 들어가가지고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불평하듯이 이야기했죠.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내 동생이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돕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돕지도 않고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쿠, 야, 내 정신 봐라. 나는 말만 시작하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잊어버린다고. 말해도 미안해, 미안해. 야, 마리아 뭐하고 있어? 빨리 언니 도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또 참 생뚱맞죠.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불렀다는 건 뭐죠? 지금 마르다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는 이 손님 대접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는 자기 집안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중요한 일인데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르다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42절 말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야.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42절을 쉬운 성경이라는 우리 한글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외에 앞에 보면 뭐 많지는 않지만 뭐 몇 가지든지 혹은 한 가지든지 이렇게 앞에 뭔가 붙었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은 떼버리고 오직 필요한 것은 한 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영어 성경 중에서 흔히 많이 쓰는 킹 제임스나 NIV 성경 봐도요. Only one thing is needful or needed. Only one thing, 하나만, only 하나만 필요할 뿐이야. 이렇게 영어 성경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석을 보고 보니까 뭐 많은 사본이 있는 거죠. 사람이 손을 쓴 사본들이 많은데, 쉬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즉, NIV나 킹제임스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예수님 원래 말씀에 가깝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인생같이 보여지는 이 삶에 살 때 몇 개도 아니고 딱 하나만 필요하다. Only one thing is needed. Only 하나만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좀 힘들게 여겨지는 분들, 삶이란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인생이란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운데 하나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가 뭔지를 우리가 기교려 듣고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경험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놓고 볼 때에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공부할 일도 많고 뭐 일도 많고 인간관계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볼 때 되게 힘들지만 마음이 딱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뭔가 딱 해야 될 의욕이 내 안에 딱 있으면 해낼 수 있어요. 어려운 에세이 논문도 끝낼 수 있어요. 마음이 딱 평안하고 해야 되겠다. 의욕이 있으면 그거 해내거든요. 어떤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상황은 좋은데 마음이 불안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러면 잘 되지도 않고 막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막 미루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딱 그것만 되어지면 이 삶을 다 받아내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그 평안이라는 게 딱 삶을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그 파워라는 것이 영적인 우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에서 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강해야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어려운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주님과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하신, 가장 놀라우신 그 한 분을 만나는 그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면 삶이 전체적으로 풍성해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주님과 지금 교제가 되어지고 있다,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거는 내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매일 듣는 것이에요. 그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만 연락을 끊고 1년 지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주께서 지금 내게 this week, this season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내게 지금 뭘 요구하는지를 자기가 아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들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식이 다를 수 있죠. 꿈이든지 안상이든지 찬양하면서든지 혹은 기도하면서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많이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 일반적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쉬운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죠?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보통 뭐 책을 읽으면 그 저자와 간접적으로 인다이렉트리 만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유일하게 자기를 드러낸 그 텍스트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이, 살아계신 성령이 여러분 영혼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말. 그래서 이게 아주 보편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들을 반드시 몸에 익혀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신앙이 업다운이 별로 없어요. 업앤다운이 없어요. 제가 많은 성도를 지켜보잖아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잘 받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다 알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 중심이 아니라면, 아직 세틀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믿음도 세틀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찬양도 좋아하고 뭐 기도도 잘하고 그렇지만 성경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기쁨이기보다는 의무다. 1등은 해야 되겠어. 성경부 해야 되는데. 이게 기쁨이 하면 의무감으로 있다고 한다면 아직 주님과 건강한 관계가 세워 있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와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셀 방학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셀 모임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있다 보면 꾸준하지도 않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같이 하게 되면 이제 꾸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읽자고 하면 읽어도 내용이 이해도 잘 안 되고 이 성경책이 방대하다 보니까 읽다가 그만 두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저희 리더들하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어요. 만약 어떤 책을 읽자고 하면 좀 물론 많이 읽겠죠. 하루에 두 장, 세 장 읽을 수 있겠죠. 어쨌든 많이 읽지만 그 책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이거를 잘 설명해주는 인트로덕션, 그거를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 주간 쭉 읽어보는 거죠. 돌아와서 디테일하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또 은혜 받는 거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성경을 배우는 듯 하면서도 많이 읽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성경 읽어지네 뭐 이런 예실 사모님이 한 유명한 성경 읽기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거는 그게 서머리 느낌이 있어요. 뭐 창세기가 어떤 내용이고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이렇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냥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서머리해서 전달하는 그런 성격의 성경 읽기 책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 읽기보다는 밥만 먹고 성경만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연구한 그 좋은 엑기스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면 같은 성경을 읽어도 아, 이런 의미였어. 아, 이런 책이었어라고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고 미닝풀하고 읽지만 뭔가 많은 것을 성경부하는 것처럼 배우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팁,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했거든요. 마태복음 어떤 책이냐 했을 때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뭐 예수님 산상수훈도 있고 비유도 있고 뭐 기적도 있고 뭐 그런 내용 아닌가? 마태복음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이잖아요.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을 흉내냈어요.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요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섯 개 묶음이 있는 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산상수훈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이라는 게. 그럼 처음 들으셨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셨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 이런 책이었어. 마태복음이라는 게. 마가복음과 다르게 이런 책이었어.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라고 여러분이 먼저 공부를 딱 하시면, 아, 마태복음 이런 특징이 있구나. 미리 공부하시고, 한번 쭉 읽어가시면 성경 공부 되실 거예요. 읽는 재미도. 더 탁 정리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대되시죠? 에이, 기대되시죠? 막 기대감이 확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일자가 아니라, 그냥 일장이 무슨 내용이어서 은혜 받은 걸 그냥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신학적인, 아, 이런 책이었구나, 당시에. 그걸 알고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한 성경을 읽게 될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만일에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이 경험이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성경에 대한 정보, 신앙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익사이팅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하면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맛을 말을 한 거죠. 그런 일을 온 우리 성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많이 읽었던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자가 있는데요. 뭐 그분에 대한 요즘 평가들도 말들이 많던데 책을 읽어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헨리 나우엔이 한 말 중에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어떤 쓴 책에서 한 말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 싶어요. 무엇보다도 내 할 일은 충실해지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첫째 계명으로 믿는다면 적어도 나는 하루 한 시간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유용하고 실용적이고 실속 있는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다. 아무리 마음이 번잡스럽고 잡념이 미로 같을지라도 아침마다 한 시간씩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앉아 있으면 내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둠 속에 하염없이 기다리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 매 시간이 쓸데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런 쓸데없는 시간이 30시간, 60시간, 90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생각처럼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는다. 작고 세미한 음성이 내 시끄러운 그 저 너머에서 이미 내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확신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기대하시고 인생 복잡해도요 힘들어도 아닙니다.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님 앞에 나아가 머물면 그분의 말씀 앞에 계속 자기 삶을 드리면 충분히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